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므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모래가 양화진 음악회인데 저녁 공기가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차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몸이 추우면 음악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오시면 유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엇부터 시작이 된다 했습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했고 유다 사회를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다 죄악들이 관영할 때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라굴럭 강풍 속에 있던 바울 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새롭게 되고 유럽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 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 등은 모두 한 사람의 바른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대부분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너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번, 바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온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했던 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른데 사람들 관계가 틀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리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나 또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심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은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는 한계를 갖기 마련이고 또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느헤미야 5장 19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우리 먼저 그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예.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 19절 혹시 암송하신 구역장님 손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가장 먼저 드셨습니다. 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모두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네. 네, 아까 그 동시에 드신 분, 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다시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멘. 예. 혹시 여성 구역장님 계십니까? 네, 저 뒤에 정하나 집사님. 네. 아멘. 예. 혹시 한 분 더 해보실까요? 네. 네, 아멘. 네, 이 네 분에게 각각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네, 느헤미야가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중심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6장 보시겠습니다. 3번 1절에서 9절은 산발랏의 음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 겟셈에게 들어갔을 때 실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예,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습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소문은 칭찬이든 험담이든 과장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과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실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섞으면 그 내용은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것 같아. 이제 옮겨질 때는 이런 것 같아도 사실인 것처럼 또 같이 옮겨집니다. 또 그 사람 얘기가 또 더해지고 더해지면 나중에 진실은 조그만한데 더해진 것이 너무 커서 거짓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아야 될 이야기는 옮기지 않고 옮겨야 될 내용은 사실만 옮기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예. 어떤 소문을 들으면 우리가 종착점이 되는 게 좋습니다. B번 산발랏과 겟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면, 예, 성벽 공사를 중지하고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나자고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 시내가 아니라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그 오노라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의 경계 중립지대인데 거기는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겟셈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서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 것을 알고 참 지혜롭게 그 답변을 합니다. 나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너희들의 계략은 모를 줄 알고 내가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이 성벽 공사가 너무 커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참 재밌는 것은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못 간다고 했는데 그 온으로 오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오, 노 그런 거 아니에요. 오노 평지가 아니고 오예스 평지였으면 그냥 느헤미야가 먹었겠죠. 과자니까. 아무튼 참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10번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예, 네 번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협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가는 첩경 중에 하나가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그 제네바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숨겨두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 친구 만나러 다니고 저 친구 만나러 다니고 자꾸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있으면서 봐야 될 것 좀 보고 좀 깊어지고 철이 들으라고 숨겨놓으셨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경 읽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저를 숨겨놓으시고 저를 숙성시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숙성이 되면 그 김치로 치면은 맛있는 김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좀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잘못 숙성이 되면 썩잖아요. 썩으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긴장을 풀지 않으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예, 오히려 그쪽은 제가 뭐 만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고 긴장하기가 더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곳에서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하면은 긴장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썬데이 크리스천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느헤미야는 네 번 다 모두 동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를 못 떠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참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 하나가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음식도 특별한 것 먹고 싶어 합니다. 또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잘하게 하지 않고요. 매일 집에서 먹는 새끼, 그 밥이 그 밥 같고 그 반찬이 그 반찬 같은 그것이 우리를 키워냅니다. 그래서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디번 산발랏은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성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예,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고요. 왕이 되려 한다고 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도전과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지금 시대로 표현을 하면 편지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 모함에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해야 합니다. 내게 이룰 수 있는가 내가 가서 당장 따져서 해결을 봐야지 하면은 휩싸여서 자기가 거기서 그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번, 이러한 외적인 방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하여 일을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아닌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된 부인은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1970년대에 그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에 대한 괴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다는 짧은 그 필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 안에 그 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쇠고기 패드. 그 패티, 죄송합니다. 쇠고기 패티에 쇠고기가 아니라 벌레를 갈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소문이 미국 전역을 그 미국 전역으로 점점 퍼져나갔고 그 매출 양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TV 광고로 그 공장에서 쇠고기에서 그것을 가공해서 그 패티로 만드는 과정을 전부 다 보여주었답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매출량은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회사 임원이 나와서 사실대로 다 말해야 되겠다고 해서 심지어 거기에 이제 그 쇠고기 대신에 벌레로 만들려면 몇 마리 가지고 되지 않고 대량으로 사육해가지고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벌레를 키우는 게 소를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물어서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그 괴소문이 계속 돌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끔찍한 감정을 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쇠고기는 그 패티는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하면 혹시 진짜 벌레로 만들기 때문에 저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고 또 뭐 벌레 키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듭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 회사가 나중에는 그 패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 밀크쉐이크와 감자튀김 이야기만 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내용, 그 소문, 괴소문이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한받을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실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최상입니다. 그 느헤미야처럼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4번 10절에서 14절은 스마야의 음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번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제안한 것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우리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느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네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예, 그 스마야가 제안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머물고 문을 닫자입니다. 스마야가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제사장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선지자로도 여겨집니다.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성전 제단으로 가서 뿔을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외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죽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가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겠구나입니다. 이유 1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마야의 말을 따랐더라면 이제 그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중간에 성벽을 공사하다가 도망간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직장인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 있는 것이 바른 직장인입니다. 있어야 할 직장에 있지 않고 공원에 가 있다. 그것은 바른 직장인이 아닙니다. 학생은 아침에 학교에 가 있는 것이 바른 학생입니다. 그곳에 있지 않고 PC방에 가 있으면 그 학생은 공부하는 것은 이제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가만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를 비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뇌물은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 느헤미야가 만약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전 외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는 곧 이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 스마야의 말이 바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말이 바른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목회자는 어떤 순간에도 바르고 곧은 말 또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스마야가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번 스마야의 음모 거짓 충고입니다에 대한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나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바른 분별력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는 바른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과 함께 함께 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 두 개가 함께 잘 굴러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5번 15절에서 19절 이제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A번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벽 식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네,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엘룰월은 유대력으로는 12월이고 종교력으로는 6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52일 앞으로 당기면 그 한 여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더울 때 시작해서 그 찬바람이 불기 전에 완공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약 140년 만에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70년 만에 그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유다 자손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떤 의미에서는 방치했던 것입니다. 두 달만 애를 쓰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서로 그 차일피일 서로 미루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는데 짧은 기간이라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아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기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을 더 길게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B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을 때에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그 성벽 공사가 그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참 부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이 언제나 우리의 예, 힘입니다. 예, C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될 무렵에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야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예, 유다의 귀족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 지역을 그 나누어서 그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에 귀족들은 성벽 재건에 아무런 분담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무슬람은 어문과 예문을 중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그때는 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반짝 열심히 또 잘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종종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나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어떤 일이든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은 깨어있음과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음모와 모함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갑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음모와 모함 등을 맞이할 때에 무턱대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별력, 또 영적인 예민함, 신실함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보다 그냥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순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세상에서 그냥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네. 나번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긴 호흡의 기도, 짧은 기도, 호흡의 기도와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긴 호흡의 기도와 짧은 호흡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와 연결이 될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긴 호흡의 기도도 있고 짧은 호흡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답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입증하는 사람이 참 승리자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입증하는 사람이 참 승리자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일이 유다 자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삶 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또렷하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 외에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둘 다 믿지를 않았거든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모세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모세는 그 어려서는 물론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어른들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애굽의 그 열 가지 재앙을 어떻게 그 일어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 설명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 뭐 그 유머로 뭐 그 덩치가 뭐냐 크니까 그 관역이 커서 아무데나 던지도 맞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날린 그 물매에 맞아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껴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아오는 것을 다 막아주는 군인입니다. 다윗이 돌려서 날린 그 물매가 정통으로 여기에 맞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다 사실 그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하는데 그는 또 스스로 자기 길을 가버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똑똑했잖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갈 때에 주님을 향한 호의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잡아드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을 향해 악질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주님께서 바꾸어 놓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 사람,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여주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됩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믿었던 느헤미야는 총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역설의 진리를 실천하였다. 근데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 총독이잖아요. 그 페르시아 그 임금의 최측근이잖아요. 그 힘을 조금만 이용하면 아주 쉽게 성벽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했습니다. 네, 하늘 10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역설의 살,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그 예레미야 말씀과 더불어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지금까지 구절 중에 제일 긴데 우리 씩씩하게 열심히 한번 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의 반복되는 음모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심어주신 곳이 어디인지 또 자신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분별함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심지어 봉하지 않은 편지로 왕이 되려 한다는 중상모략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교묘한 꾀임에도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임과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신실함과 분별력,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핍박보다 회유와 타협과 유혹은 간파하기가 쉽지 않고 이기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140년이 지난 후에 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도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이 단지 느헤미야와 유다 자손들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세,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곳이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설의 진리를 입증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설의 진리를 입증함으로 온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